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3월 2일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부터 되어지는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순환받고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순환 주간에 일어나는 고난 주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잡아서 죽이기 전에 이 바리새인들, 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계속 송사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공모를 합니다. 그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지혜롭게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첫 번째 15절 1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사실은 서로 대적 관계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서로 싫어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를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룩게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나이다 라고 이렇게 아부성 말을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공모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놓을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을까? 이제 이 서로 대적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정말 그것을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을 잡아놓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이제 예수님도 이제 돌아가실 때 보면은 이 안 좋은 세력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이 나쁜 세력이라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안 좋은 일을 가지고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 좋은 면이 아니라 이것은 참 안 좋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항상 긍정적인 면에서 바른 동기를 가지고 바른 뜻을 가지고 하나 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안 좋은 동기, 안 좋은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 있어서 공모를 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 연합된다는 것이 좋은 취지에서 이것이 항상 되어져야지 안 좋은 취지에서 연합을 한다, 안 좋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된다.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 안에서 살 때도 우리의 뜻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숨어있는 행위나 동기나 이런 숨은 동기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들의 항상 내면은 항상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지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지만은 어떤 뜻을 모으고 어떤 말을 할 때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은 일에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안 좋은 일에 하나가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안 좋은 말을 할 때 그래 맞아 그렇지 하고 꿍짝을 마치고 안 좋은 일에 연합하고 안 좋은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을 쉽게 비근한 예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서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좋은 일에 하나가 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 빌드업해주고 어떤 덕을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되고 연합하는 것이지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내면의 동기, 어떤 행위나 말에 앞서서 우리 속 안에 숨어있는 어떤 내면적인 동기가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면밀히 항상 살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주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주장한다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어떤 말이라든지 어떤 내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는 다른 마음으로 휩싸여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게 될 때 그 마음이 또한 다른 어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내 마음과 숨어있는 동기, 바람직하지 못한 동기들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동의하고 하나가 되어버리고 안 좋은 말에 휩싸여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끊임없이 우리들 자신의 그런 어떤 내면적인 숨어있는 동기를 면밀히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연합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며 힘써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훈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사실은 이런 동기를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사람들이 와서 결국 예수님을 결국 고소하려고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올무에 걸릴까 하게 하는 취지로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그 질문적인 내용이 12절에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이 이슈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 바치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금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에다 세금을 바쳐야 돼요. 만약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이 세금을 만약에 바쳐야 된다라고 말하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금을 취해서 세금을 바치자, 로마 제국에다 바치자 하면 이 이슈가 왜 잘못되냐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매국노, 이 결국 이스라엘이 아닌 정말 로마 제국한테 잘하자, 로마 제국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수님은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매국노, 자기 나라를 파는. 정말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세금을 걷어서 정말 그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한테 이러한 세금을 내라고 말합니까?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은 분명히 거기에 비난이 있어서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비난과 지탄의 원성을 놓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고 또한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로마의 시저 가이사를 배반하는 자다. 로마의 어떤 그런 로마 제국의 그런 어떤 법을 거스리는 자다. 반역자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법을 저촉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관원한테 이제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예수님이 이제 갈림길에 이제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결국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게 한다든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게 하든지 아니면 로마의 관원에게 잡혀가도록 배신자다, 로마를 반역하는 자다, 시저를 반역하는 자다, 황제를 반역하는 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슈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게 시험이구나. 너희들의 그 악함을 알고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중심을 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식이냐, 겉으로만 하느냐, 아니면 내면의 동기를 가지고 바른 동기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간은 없습니다. 외식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삶이냐, 우리는 중간지대가 있기를 가장 희망하죠. 우리 모두 다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중간 정도 하면은 좀 인정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의 삶이냐, 외식이냐, 겉으로만 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느냐. Either one or the other. 양자택일입니다. 이렇게 사느냐, 저렇게 사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내면의 숨은 동기를 살펴서 겉으로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그래서 시편 저자도 보면 다윗도 항상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나의 내면을 드립니다. 나의 정말 마음속을 온만 다하여 외식이 아닌 참 마음으로 나의 중심을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겠나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것이 바로 다윗이 찬양한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찬양을 했던 것을 우리가 시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면을 본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것을 알았고 시험한다 그러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금 낼 돈을 19절에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온군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냐 하니까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올무에 넣어서 지금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로마 시저 가이사의 반역자로, 아니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매국노로 몰아가서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말라,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지금 놓이게 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참 지혜자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보면은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가이사의 것이 누구죠? 시저죠. 로마의 시저에게, 로마 가이사에게 속한 것들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택스 세금 같은 걸 걷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징수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마땅히 너희들이 로마의 어떤 식민지 안에서 그 시민으로서 그 안에서 식민지의 그런 일원으로서 살아가야 될 때 어떤 세금을 바쳐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치라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바치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야. 하나님께 속한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예수님의 지혜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헌금입니다. 성전세라든지 십일조라든지 여러 가지 헌금,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될 것은 드려져야 된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이 단순히 헌금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무엇입니까? 이 헌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딱 구분해서 요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내 거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고가 헌금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사랑과 봉사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헌금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가이사의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이사 것도 사실은 크게 큰 범주에서 보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피조물 중에 하나가 가이사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하나님 주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욥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다, 취하신 자도 여호와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바쳐야 된다, 이 사상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이 사상은 단순히 하나님의 것입니다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고 내가 예배드려야 할 분이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외식이 아닌 참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주인, 나의 주인, 내 주권을 내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 사상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하는 제자도의 자세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자세가 바로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분별하고 드릴 줄 아는 그리고 쫓을 줄 아는 그러한 주님 주권 고백하는 삶,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사랑하고 주님 경외하는 참 경외자의 자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따르는,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주님을 쫓고 있는 제자인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외식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 지혜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